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는 고도로 훈련된 작업견이 미국 세관, 국경 순찰대, 군대, 연방 법집행기관과 또 경찰 K9 부대에 배치돼서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미 경찰 작업견 협회 측은요, 2010년 기준으로 미국에 5만여 마리의 작업견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애완동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Your Home Pet Care는 최근 3천여 마리의 작업견이 미국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작업견에 대한 미국인의 존경심은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미국인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인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아깝게 목숨을 잃은 군견의 사망 소식이 이번 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ABC 시카고, AP 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은요, 미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라는 도시에서 이 범죄 현장에 투입됐던 키트라는 이름의 군견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도망친 용의자를 추격하는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매복하던 중에 용의자가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도 사망했고 두 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키트, 올해 12살이었다는데요. 최고의 군견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조련사이자 동료인 경찰관과 보내왔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는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밖에는 주민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카드, 양초, 커다란 개 인형도 놓여 있습니다. 또 키트를 기리기 위한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사자처럼 용감하게 떠났다.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며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브레인트리 시장도요. 임무 중에 목숨을 잃은 진정한 영웅 키트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브레인트리 경찰서 사회관계망 트위터 계정에는요. 이 생전에 키트 사진이 올라갔는데요. 이 밝은 갈색 털의 키트가 선글라스를 쓴 채 경찰차에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들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전해드립니다. 또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6월 둘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버터. 2008년 보아. 2009년 원더걸스.
오빤 강남스타일.
그리고 세븐, 또 빅뱅, 소녀시대, 싸이 등 잠깐의 성공으로 머물렀다 사라진 한국 가수들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미미하거나 짧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대중가요 K-POP의 저변이 확대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탄소년단 BTS의 등장 이후 K-POP 시대는 달랐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K-POP이 소비됐고 미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서는 K-POP 카테고리가 따로 생겼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스포티파이에서 K-POP 소비는 해마다 6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 버터가 2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지켰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7일 BTS가 지난달 21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버터가 지난주에 이어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발매한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정상을 지킨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발매한 첫 주에 핫100 1위로 데뷔한 곡은 BTS의 한국어 곡 Life Goes On을 포함해 단 54곡뿐인데요. 그중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은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등 23곡에 불과합니다. 통산 3주간 핫100 1위에 오르고 32주 연속 차트를 지키며 롱런한 다이너마이트처럼 밝고 경쾌한 영어곡으로 라디오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외 작사 작곡가와 BTS의 리더 RM이 함께 만든 버터는 그 때문에 여름에 즐겨 들을 만한 서머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빌보드는 2016년 10월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미국 K-POP 차트 기록을 세웠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Teenager, 10대들. 뉴욕타임스가 인력난에 봉착해 있는 미국 내 업체들이 대안 인력으로 10대들이 부상하면서 취업 기회를 잡는 티네이저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취업한 티네이저 수는 대략 25만 6천여 명으로 신규 취업자에서 티네이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위기 당시 2008년 이후 최고치의 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노동시장에서 해고 1순위에 오르면서 티네이저들의 취업이 급락했던 지난해 취업 상황과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미국의 10대들의 취업이 상승하고 있는 데는 극심한 인력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제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체 인력으로 티네이저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 감염 우려와 가정 형편 또 실업수당에 대한 만족감 등 직장 복귀를 망설이는 기존 성인 인력에 비해 티네이저들은 이 같은 상황적 제약에 덜 받는다는 게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티네이저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이 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 티네이저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성인 직원에 비해 적은 금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업주들에게는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티네이저들의 수입도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10대들의 연령이 점차 하향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취업 기회가 많게 되면 학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티네이저 대부분은 방학 동안에 한시적이라는 입장으로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다르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함지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에 관심을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00만 명분이 군용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는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55만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새벽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미국이 제공한 백신 101만 2,800명분이 도착을 했는데요. 당초 약속을 했던 것보다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이 한국 땅을 밟은 겁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백신이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백신을 제공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백악관은 한국에 백신이 도착하기 이틀 전 성명을 통해 백신의 해외 공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전체 8천만 회분의 백신 중 1차적으로 2,500만 회분을 해외에 공유하고요. 이 중에서도 1,900만 회분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로 향하고 남은 600만 회분을 한국과 캐나다, 인도 등 동반자와 이웃국가들과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네.
계획 발표 이틀 만에 한국에 약 100만 회분이 도착한 겁니다.
네, 자, 백신이 한국에 도착한 현장에 미 당국자도 있었는데요. 이 당국자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이날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현장에서 백신 도착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는 우리는 오늘 오전 성남공항에서 백신 화물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철통 같은 관계의 또 다른 사례를 보고 있다면서 이것이 동맹이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아주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번 수송작전을 수행한 미국과 한국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초 백신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향할 때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백신으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군의 안전과 준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면서 두 나라의 우정은 깊고 특히 절실히 필요할 때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백신은 어떤 회사 제품인가요?
네, 이번 백신은 미국의 존슨앤존슨 제약부문 자회사인 얀센이 만든 것입니다. 이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하는 백신과 달리 1회만 접종해도 되는데요. 따라서 100만 회분은 말 그대로 1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아, 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도 동맹이나 협력 국가들과 이 백신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최근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 하나가 타이완인데요. 미국이 타이완에 75만 회분의 백신을 제공한 데 이어 일본 정부도 124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은 태국 등 동남아시아 나라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백신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 상황도 짚고 넘어가 보죠. 북한의 백신 상황 어떻습니까?
북한은 아직까지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115개 국가와 지역에서 21억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6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한 외에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아이티와 탄자니아, 차드, 브룬디, 에리트레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지난 15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소식이죠.
네, 미국 국무부가 7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요. 2021년 회계 연도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동아시아 출신 난민이 모두 239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미얀마와 베트남 출신이었습니다. 북한 국적자는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난민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입국한 건 지난해 2월이었는데요. 이후 약 15개월 동안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게 미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 보장해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 난민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정도 매월 약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민 입국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간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 추이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탈북 난민은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2011년과 2012년 각각 23명과 22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2017년까지 매년 1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5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1명과 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올해 10월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021년은 첫 탈북 난민이 입국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탈북 난민이 미국 땅을 밟지 않은 회계 연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앞서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조치 등 복합적 영향으로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이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탈북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가 막힌 것도 미국행 탈북 난민 감소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어떤 뉴스가 올라왔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평양 인근의 강선 지역에선 활동이 지속됐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지난 2019년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할 때 강선이 거론됐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었는데 전문가와 언론들은 강선이 그중 하나일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이 강선에서의 핵활동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었죠.
네, 강선 지역에서의 핵활동이 언급됐던 지난 3월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BOE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강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IAEA 사무차장을 지냈던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지난해 강선이 IAEA에 의해 지목됐을 당시 강선이 직접적인 우라늄 농축 등 작업을 하는 곳이라기보단 농축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을 지원하는 시설일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선 관련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강선에서 발견된 건물이 일반적인 핵시설과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의구심을 드러냈었습니다. 다만 올브라이트 소장은 IAEA가 매우 보수적인 조직이라면서 강선이라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데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8일 갱신한 전 세계 여행 경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 국적자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자, 여행 금지 조치가 유지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원래 여행이 금지된 나라였죠.
네, 앞서 국무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지난 2017년 9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죽음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즉 4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여행 금지 조치는 권고 성격이 강한데 북한의 경우는 미국 여권 소지자가 특별한 허가 없이 아예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국무부의 조치에는 체포와 장기 구금 등의 위험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북한이 아직까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무부의 이번 발표가 실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국무부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북한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 공유 행태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어떻게 나뉘나요?
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인 일반적 사전 주의가 있고 그다음 2단계는 강화된 주의, 3단계는 여행 재고, 그리고 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국무부는 한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여행 경고를 완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 나라들 대부분의 백신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2단계로 지정됐었는데 이날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이 오는 7월부터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번 여행 경보가 조금 완화됐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 기존 4단계에서 여행 재고를 의미하는 3단계 나라로 재조정됐습니다.
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이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을 당시 올림픽 선수단 파견과는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었는데요. 그래도 여행 경보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여행 금지국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데 따른 부담감을 덜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올림픽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이 회의적인 시각이 참 많은데요.
네, 당초 도쿄올림픽은 지난해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 차례 연기 끝에 올해 열리는 건데요. 그러나 몇몇 나라들이 안전을 이유로 올림픽 참가를 포기한 상태고 또 여러 나라들이 여전히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경우 지난 4월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다른 나라들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이 제공한 백신 100만 명분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탈북 난민의 미 입국이 크게 줄어들고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강선 지역을 주목한 소식, 이어 미 국무부가 북한을 여행 금지국으로 재지정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LA타임스 아시안 담당 기자 안 도 기자를 오종수 기자가 2020년에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다양한 지역 언론이 발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들도 있는데요. 서부 최대 신문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LA타임즈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LA타임즈에서 아시아계 주민사회 현안들을 담당하는 앤도 기자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Hi, my name is Anne Doe. I'm a metro reporter at the Los Angeles Times. I'm mostl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앤 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메트로 담당이고요. 주로 아시아계 주민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담당 기자로서 아시아계 주민사회를 주로 취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So I'm writing mainly about how communities and individuals struggle, collide, connect, and in relation to the race issues.
각 커뮤니티와 개인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연대하는지에 관한 기사를 쓰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게 주로 인종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죠. 그중에서 저는 아시아 출신 인종 집단을 집중 취재하는 겁니다. 언론에 발을 들인 지 딱 28년을 넘겼어요. 그중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일한 건 8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
기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계기는 뭔가요?
You know, I was raised in a newspaper household. My father founded what was the first Vietnamese language newspaper in the U.S. back in December of 1978.
제가 신문사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 최초의 베트남어 신문사 창업자시거든요. 누이 비엣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사인데 1978년 12월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나요?
It was starting out as a weekly, coming out every Friday. So after school, we would bundle the newspapers.
처음엔 저희 신문이 주간지로 시작했어요. 매주 금요일에 발간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우편 배송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독자 주소가 적힌 쪽지를 신문에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스티커 방식으로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종이에 풀을 붙여서 했었죠. 그걸 다 하고 나면 신문 활자 잉크가 계속 묻어서 제 손이 새까매졌어요. 그렇게 주소를 다 붙인 신문을 우체국에 가져가는 일도 제 몫이었고요. 그러다가 어린이 섹션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기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했던 거죠.
그 베트남어 신문사가 아직도 운영 중입니까?
Yes, it is. Thanks for asking. It's still based in Orange County, California, which is the capital of the overseas Vietnamese.
네,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현재 미국 내 최대 베트남어 신문으로 자리 잡았고요. LA 인근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에 본사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구상에서 베트남 땅 밖에 베트남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베트남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쓰는 이중 언어 구사자시군요.
Actually, in my 20s, I left the U.S. to go live in Mexico City for 5 years, and I did intensive language training.
사실 제가 20대 때 멕시코에 살러 가서 5년 동안 생활한 적이 있어요. 당시 현지 언어 집중 과정을 대학에서 수료했습니다. 그리고서 멕시코 일대와 중남미의 다양한 국가들을 여행했어요. 쿠바를 거쳐서 페루까지요. 그래서 스페인어도 할 줄 알아요. 말하자면 3중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제가 태어난 곳은 베트남의 사이공이니까 베트남어가 모국어고요. 영어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배웠고 스페인어를 나중에 익힌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게 취재 보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So I've been very, very fortunate. The two largest minority populations are Latinos and Vietnamese. So I have the best.
물론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최대 소수 인종 사회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 사회와 베트남어를 쓰는 베트남계 사회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로서 그 두 집단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메트로를 담당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소수 인종 사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지금까지 쓴 기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뭡니까?
You know, I sort of don't have a philosophy of choosing favorites because I feel that
기사의 선호도에 관한 철학과 기준이 저한테는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소중하거든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취재원들이 저한테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기 때문에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단을 저와 공유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대형 특종이든 평범한 단신이든 별도의 가치를 두지 않으시는 거군요.
Even if a story is going to appear on an inside newspaper section or on the front page.
네, 그렇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로 나갔든 섹션 뒤쪽으로 밀렸든 저한테는 모두 중요한 기사들이에요. 뉴스라는 게 사실은 사람 사는 이야기거든요. 제 취재 담당 분야인 소수계 사회 구성원들은 주류 언론과 접촉할 일이 드물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일 텐데 협조해 주시는 게 정말 고맙죠. 그래서 저는 기사가 나오면 제 차에 신문을 싣고 다니면서 취재원들께 갖다 드려요. 당신이 해준 얘기가 이렇게 기사화됐다. 기사 제작 의도와 방향은 이런 것이었고 당신의 참여가 이렇게 반영됐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28년 이상 언론 경력을 이어오셨는데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ou know, I think it depends on your geography. Southern California is so diverse.
그건 지역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경우 미국 어느 곳보다 다양성이 큰 곳이에요. 그래서 인종이나 성별 같은 출신 배경에서 오는 어려움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LA타임스는 보도 방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여성계를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Yeah, a lot better, probably 7.5. I would say compared to a lot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that I've traveled.
아마 7.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베트남이나 제가 다녀봤던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하면 미국의 언론 자유 사정은 훨씬 낫죠. 하지만 언론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아직 많아요. 특히 소규모 언론, 즉 이민 사회 매체나 지역 매체들의 경우 정치적 입장에 따라 줄 서게 만드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정한 목소리를 내도록 말입니다.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브리아나 테일러 씨 사건 같은 걸 놓고 극단의 논조를 펼쳐야 특정 집단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LA타임스 같이 큰 매체들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습니까?
Our newspaper has created diversity committees. Coverage committees within the metro staff.
저희 신문사는 다양성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메트로 부서 안에도 보도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인종 문제 관련 사안에서 객관성을 확인하는 장치를 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hat it's a constant battle. It is among the most precious of our freedoms, and it's worth fighting for day in and day out.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은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그만큼 싸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싸워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가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한다면 일어나서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미국 서부 최대 신문 LA타임즈 소속 앤 도 기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미국 전 지역을 빠른 속도로 휩쓸었던 적색 공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색 공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적색 공포에 휩싸인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미국인이 사회적 변화에 지쳤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평화를 원했고요.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줄 사업이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런 미국인들의 분위기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정치적 신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국내에서는 사회 개혁 분위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활발하게 외교 정책을 펼치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쪽 모두 보수적인 사고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런 국민 정서에 대해 미국인 대부분은 이상주의적 꿈에 지친 상태이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자본주의를 바라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동안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고요. 19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구도 윌슨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거부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건강을 잃기 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아주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무역이나 금융, 노동자의 권리를 다루는 중요한 법이 통과하도록 도왔고요. 유럽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국가 지도자로서 미국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을 새로운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설여행을 다닐 만큼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은 실패로 끝났고 또 무리한 연설여행으로 건강을 잃었지만 우리는 윌슨 대통령의 지성과 고귀한 신념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책 같은 건 그만하고 미국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국제사회 문제는 더는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이런 국민 정서를 이해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44차례나 투표를 반복한 끝에 결국 제임스 콕스 오하이오 주지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공화당 역시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지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화당은 4명의 후보가 경선에 나섰고요. 6차례 투표를 반복했지만 후보를 지명하지 못했습니다. 4명 후보 가운데 누구도 지명받을 만큼 충분한 선거인단의 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의 난항이 계속되자 몇몇 공화당 지도부가 만나 따로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반드시 타협과 절충의 유연함을 가진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오직 타협적인 태도를 가진 후보만이 전당대회의 지지를 얻고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주의 워런 하딩 상원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딩 의원은 오하이오주에서 신문사를 운영했었습니다. 대중연설가로 뛰어나고 평판도 좋아서 지지자들이 하딩 의원에게 정계 진출을 권했던 겁니다.
공화당 선거인단은 투표를 10차례나 더한 다음 워런 하딩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켈빈 쿨리지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는 세금을 낮추고 이민을 줄이고 농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습니다.
선거운동에서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는 평범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딩 후보는 변화가 없고 평화로우며 고요한 새로운 시대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하딩 후보의 선거 공약은 1920년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말이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지친 미국인들은 평범한 보통의 시대로 돌아가길 원했고요. 이런 국민 감정과 여론을 수용한 워런 하딩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워런 하딩 후보가 68%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반인들에게 백악관을 개방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행보로 일반 시민들이 백악관을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평범한 시민들도 백악관 정원을 거닐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미국의 새 행정부를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부로 인식하게 하는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워런 하딩 대통령은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21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9개국 대표단이 모여서 군비 축소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불명예스러운 국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일본은 해군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군 군비 경쟁을 벌이며 더 크고 더 강력한 배를 건조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늘은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거주하는 존 김 씨의 아홉 번째 사연, 사명 들어보시죠.
존 김 씨는 김 씨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선교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날이면 한인들과 함께 북한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듭니다. 김 씨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벼운 주제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
사실이에요.
네, 사랑의 불신적이라고 북한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그냥 재밌게 만들자고 뭐 했겠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많이 미화를 했다고.
현빈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다 제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요.
이야기만 좀 하는데.
근데 뭐 그 실제로 북한에서도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뭐 좀 편하게 살지 않겠어요, 저.
최근에 한국은 물론 미국의 안방까지 들어온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리며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 장사를 하니까 두 달 살아요.
저기 미국 달러도 받고 그런다면서요.
네, 장마당이 유행이 달러가 기본이에요. 네, 그다음에 중국권. 달러 100불을 손에 이렇게 보이면 뒤로 자빠진다고.
1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2000년도까지는 100불이면 1년 먹고 살았어요.
와, 그래요?
잘 먹진 않은데 굶지 않아요.
식사를 마친 후부터는 본격적인 주제를 놓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미주에 있는 그 탈북자들 형황이 어떤 것인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 뭐 전반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 선교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김 씨는 민감한 내용을 피하는 선에서 한인들에게 미국 내 탈북민 사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선교 상황과 목표 등을 나눴습니다. 모인 교인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북한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러시아의 벌목장으로 떠나게 된 길. 그 길로 북한의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지금은 북한 선교라는 더 길고 큰 목표를 둔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 김 씨. 김 씨의 올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선교회를 창립하고 이제 저를 지금 자꾸 오라는 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필라델피아도 가야 되고 뉴저지도 가야 되고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급하게 오라는 데도 있어요. 여기나마 북한이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제가 와서 좀 이야기해서 마스크를 내가 좀 이야기해야 그래도 좀 성과 있다고 와서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못 와가지고 북한에 보내겠다 그러지.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획이 좀 늦춰졌지만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지금 이 선교회를 창립하고 선교회가 나갈 활동 계획을 이제 맞춰서 더 세워갈 그런 계획들이 탈북 청년들을 인도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나 한국에도 있습니다. 탈자도 많이 연결돼 있어요. 미주도 다 연결돼 있고 뭐 그렇다 해서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연찬을 청해요.
12년 전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기독교 선교사의 길을 어느새 걷고 있는 존 김 씨. 그 길의 종착역은 어쩌면 러시아 땅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다시 태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어느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러시아 땅에 가서 선교할 그런 마음이 자꾸 있어요. 예,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그게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탈북자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저 사람들이 제가 뭐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방황하고 육적으로는 백골치 않고 뭔가 좀 폐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궁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우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와요. 계속 내가 언젠가는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직접 가서.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김 씨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둘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중국 땅에는 탈북과들이 항상 자나깨나 머리에 있어요. 거기도 갈 생각도 있고 꿈은 많은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탈북자들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바깥에는 아직도 예수님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번에도 오신 우리 한...
버려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주는 것이 존 김 씨가 말하는 선교일까요?
북한 선교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북한 선교가 뭐 하루 이틀에 있은 일은 아니거든요. 북한 선교는 제가 하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기 미국 선교사들을 또 영국의 선교사들을 100몇년 전부터 다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북한 선교가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일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지금 나가 계시거든요. 북한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가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실 첫 길을 여는 그 길이라고 봅니다. 얘기하면 북한 선교가 열려서 북한이 복음적으로 통일돼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 선물로 올릴 그런 귀한.
오래전 한반도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후 지금까지 이름 없이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을 바쳤고 자신도 그 여정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이럴 것이라고 북한 땅을 떠나올 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40대 탈북 남성 기독교 선교사 존 김 씨. 미국이란 나라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면 선교사로서의 지금의 삶도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탈북자들이 여기 오면 사실 방황 많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그저 오질 않았고 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왔어요. 이분들이 오면서 잘못 배운 것도 있지만 와서 내가 어디에 안착을 시작해서 내 삶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남의 소리를 듣지 말고 참고는 하되 한 곳에 발을 붙이고 일을 시작해라. 우리 북한 속담이 있지 않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하나 시작해라. 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모습이 다른 만큼 누구나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는 길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I see skies of blue.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또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